TV의 여행수다 TV파기.
이 에피소드는 2026년 2월 안양대학교 지역 인문학센터와의 협업으로 진행했던 소주로드 온라인 강의를 편집한 것입니다.
여튼 그래서 이 고려시대 때 이제 고려를 다녀간 서긍의 기록에서 우리 그 고려의 술이 어떤 스타일이었는지 우리가 또 미루어 짐작을 좀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서긍의 기록에서 보면은 고려시대 때는 아예 술 빚는 그런 기관, 관청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온서라는 그 관청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일단 왕이 마시는 술에 대해서 서긍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왕이 마시는 술은 양온이라고 부른다. 술 이름이 양온이에요. 양온은 그냥 잘 빚었다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잘 빚은 술. 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뭐 술 이름이면서 이 술의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술창고가 따로 있었대요. 그래서 그 술창고에는 맑은 법주가 있는데, 그래서 이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근데 그 두 가지 종류가 뭔지는 좀 불분명하고, 어쨌든 두 가지 종류의 맑은 법주가 있고, 이것을 비단으로 봉한 질항아리에 보관을 해놓는다. 이렇게 숙성을 하고 있었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질항아리 숙성을 하는 그런 맑게 거른 술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탁주를 만들게 되면, 곡물로 술을 만들게 되면 반드시 그 처음의 모양은 탁주입니다. 처음부터 맑은 술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술 만드는 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밥을 합니다. 밥에다가 누룩을 분쇄해가지고 섞어줘요. 그래서 이렇게 치대다 보면은 벌써 이렇게 손에서 물기가 생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놔둬요. 거기에다가 물을 좀 부을 수도 있고 안 부을 수도 있습니다. 물을 안 붓는 술 만드는 법도 있고 처음부터 물을 조금 부어주는 술 만드는 법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놔두면 그게 이제 탁한 이 탁주가 되죠. 왜냐하면은 곡물에 보면은 곡물은 당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당분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셀룰로스라는 그 섬유질이 있어요. 이 섬유질은 술 빚는 과정에서 이게 소모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섬유질이 그대로 술에 떠 있기 때문에 이게 뿌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밑에는 그 누룩 찌꺼기, 그 곡물 찌꺼기 이런 게 가라앉았을 거고, 그 다음에 위에는 그 이제 뿌연 술이 있을 텐데, 그걸 계속 오래 기다리면은 그 뿌연 부분까지 다 가라앉아서 맑은 술이 되죠. 그래서 그걸 국자로 그대로 이렇게 떠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지나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요걸 이제 걸러줍니다. 걸러주면 더 맑아지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청주 또는 또 법도대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법주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요 왕이 마시는 술은 굉장히 신경 써서 여과한 청주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서민들이 마시는 술에 대해서도 이 서긍이라는 사람이 또 기록을 해놨어요. 고려인들은 대체로 술을 좋아하는데 좋은 술을 구하기는 굉장히 힘들다. 그래서 서민의 집에서 마시는 것들은 맛은 박하고 색은 짙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마시고 모두들 맛있다고 한다. 근데 내가 보기엔 별로 맛이 없어 보이는데 또 이러는 거죠. 계속 툴툴거려요. 근데 어쨌든 서민들이 마시는 것은 일단 색이 짙어요. 색이 짙다는 것은 뿌옇다. 여과하지 않았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맛이 박하다. 그러니까 맛이 진하지가 않다. 그러니까 알코올 도수가 높지도 않고 향도 그렇게 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게 막걸리였을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막걸리라는 술은 대체 어떤 술이냐 하면은 지금은 그냥 탁주는 무조건 막걸리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탁주가 곧 막걸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탁주가 이를테면 더 상위 카테고리고 그러니까 딱히 비춰봐가지고 막지가 않은 술 그 안에 이제 뿌연 기운이 있는 술은 우리가 모두 탁주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 막걸리 그 탁주 중에서도 막걸리는 맨 마지막에 나오는 술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탁주를 만들었을 때 옛날 사람들 사고방식에서는 청주를 나누어서 먹고 싶어요. 청주를 더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더 고급술로 쳤거든요. 근데 술 중에는 청주 부분을 그렇게 떠내지 않고 분리해내지 않고 그냥 탁주 그대로 마시는 술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고급 탁주를 쳤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주라고 불렀어요. 전주. 여기서 모두 전자예요. 그래서 이것은 청주와 탁주가 모두 있다. 그래서 전주 또는 합주. 이게 뭐냐? 청주와 탁주가 합해져 있다. 그래서 합주. 그런 이름으로 불렀었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청주를 떠내고, 이걸 다 떠내고 나면은,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술도 이제 쭉 이렇게 한번 짜내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지게미가 남잖아요. 그 지게미. 그래서 그 지게미를 그럼 그냥 버리느냐? 버리기에는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 술 냄새도 아직 나고 좀 아까워요. 그래서 그 술 지게미에다가 다시 물을 붓습니다. 다시 물을 부은 다음에 좀 기다려줘요. 그러면은 그 술 지게미에는 아직도 좀 전분도 남아있고 그 효모도 남아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또 발효가 일어나면서 이제는 이제 새콤한 냄새까지 풍겨오게 되죠. 새콤한 냄새가 풍겨오고 새콤한 신맛이 난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는 그 안에 효모들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좀 효모의 농도가 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효모의 숫자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서 알코올 도수도 낮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이라는 것은 사실은 효모라는 미생물이 그 주변 환경을 자기들이 독점하기 위해서 만드는 약간 공격 무기, 방어용 무기 같은 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알코올을 만들게 되면 나머지 균들이 힘을 못 쓰거든요. 그 상태에서 효모 자신은 자신이 만들어낸 그 알코올이기 때문에 알코올에서 좀 버티는 힘이 다른 미생물보다는 좀 강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계속 생명 활동을 할 수 있는데 결국에는 또 알코올 도수가 높아지면 그러니까 18도, 20도 이렇게 되면 그 자기들이 만든 알코올에 의해서 효모까지도 죽어버리죠. 그래서 양조주의 도수, 발효주의 도수는 20도를 넘을 수 없다가 거기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근데 알코올의 도수가 낮아지고 효모의 숫자도 적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안에 다른 균들도 번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분을 노리고 번식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미생물이 바로 젖산균입니다. 젖산균 또는 초산균. 이 젖산균이나 초산균은 산을 만들어요. 그래서 유산, 젖산 또는 이제 초산, 식초가 되는 그런 산들을 내뿜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맛이 이제 좀 시금털털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유산균, 젖산균, 초산균 말고도 황국균이라든지 우리 간장, 된장 만들 때 역할을 하는 그런 균들까지 여기서 번식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장 같은 냄새가 풍기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조금 풍길 때는 뭐 그럭저럭 약간 좀 쿰쿰해졌구만 뭐 이 정도지만 이 균들이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완전히 그냥 이제 꼬릿꼬릿한 그런 냄새를 풍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완전히 그 향기롭고 좀 그 맑기만 한 그런 술이 아니라 이제는 좀 알코올 기운은 분명히 느껴지는데 단맛은 이제 거의 사라졌고 좀 시금털털하면서 약간 꼬릿한 냄새까지 풍기는 그런 술. 이걸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제 걸른 술을 막걸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고려 술의 서민들이 마시는 술에서 맛이 굉장히 엿고 색이 짙다. 이런 것들을 태연히 마시고 맛있다고 한다라는 데서 어떤 막걸리의 형상에 대해서 이 서근이라는 사람이 기록을 해놓은 것이 아닌가, 막걸리의 형상을 암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또 추론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임금이 마시던 굉장히 좋은 술을 빚던 양온서라는 기관은 이름이 이제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장례서, 뭐 사온서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조선시대까지 이게 쭉 내려와요. 그래서 조선 중종 때까지 이런 관청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사옹원이라는 관청이 또 생깁니다. 사옹원. 사옹원이 이제 조선시대 때는 임금을 위해서 술과 음식을 만들던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던 분들이 또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고향집에다가 궁중에서 술 빚던 그런 레시피들을 또 전래시키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 경주 교동법주 이제 이런 것들은 이 사홍원에서 일하시다가 사홍원 참판으로 계시던 최국선이라는 분이 자기 고향집으로 돌아가면서 자기 그 집에 이제 며느리들한테 알려준 그런 레시피를 바탕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염집의 또 술 발전에도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개경에 우리가 가볼 순 없지만 개경에는 이 양원서가 있던 그 동네가 있어요. 그 양원동이라는 이름으로 동네 흔적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울에는 지금 여기가 이제 경복궁 근처인데요. 경복궁에서 이제 이렇게 대각선으로 내려오면 있는 곳인데 여기에 사온서터라는 게 있습니다. 사온서터. 그래서 이 사온서가 조선시대의 궁중에 술과 감주를 공급하기 위하여 여기 감주라고 표현된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뢰라는 술입니다. 뢰 또는 뢰주를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한 관청인데 이제 조선 후기에 폐지되었다라는 요 팻말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네,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은 한번 신경 써서 아 요게 그 탁PD가 강연에서 얘기했던 그 관청이구나라고 이렇게 또 한번 반가운 척을 해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술 빚는 거에 있어서 또 과거에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사원입니다. 사원. 이것은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양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서양에는 보면은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트라피스트 맥주라는 게 있습니다. 트라피스트 맥주. 네, 지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한 10가지 종류의 맥주가 트라피스트 인증이라는 걸 받아가지고 트라피스트 맥주라는 이름으로 팔리거든요. 그래서 이 트라피스트 맥주가 또 맥주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거의 뭐랄까요? 맥주계의 뭐 에르메스, 맥주계의 최고급품,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통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트라피스트 맥주 중에서 좀 생산량이 많은 것들은 우리나라의 마트에 들어와서 팔리기도 하는데요. 특히 여기 지금 요 파란색 병, 요 시메이 같은 경우에는 일부 그런 대형 마트에서 살짝 고가에 판매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어떤 트라피스트 맥주는 정말 벨기에 가지 않으면 아예 구할 수도 없는. 그래서 그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그 특정 어떤 수도원을 찾아가야지만 1인당 개수 제한이 걸려서 판매되는 이런 술들도 있거든요. 근데 이 트라피스트 맥주가 뭐냐 하면은 트라피스트 수도회에서 만드는 이제 그런 술입니다. 트라피스트 수도회. 그래서 이 트라피스트 수도회는 이 수도회에도 여러 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도미니크 파에 속하는 그런 도미니크 파의 일파인데요. 그래서 이 도미니크 파는 뭐냐면은 하루를 8시간 단위로 나눠서 삽니다. 그래서 8시간 동안 기도하고 8시간 동안 노동하고 그다음에 8시간 동안 이제 쉰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그렇게 나눠가지고 8시간은 신을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8시간은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수도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8시간 동안은 이제 쉬는 거죠. 그래서 노동이 굉장히 장려가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수도원 별로 굉장히 그 스페셜티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도원은 뭘 잘 만든다 이런 게 있었고 이제 그 중에서 유명했던 게 뭐 치즈를 잘 만드는 수도원도 있었고 그다음에 어떤 약이나 연고 같은 걸 잘 만드는 그런 수도원도 있었고 그중에 또 술을 잘 만드는 그런 수도원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수도원에서 만드는 그런 술들은 굉장히 그 일단 일반적인 그 민간에서 만드는 술보다 기술의 축적이 용이했고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민간에서 만드는 술들은 그 제조법이 들쭉날쭉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만드시던 그 우리 뭐 아버지 뭐 할아버지 뭐 어머니 이런 분들이 잘 안 알려주고 돌아가시면은 그 명맥이 끊기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수도원에서는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그 이제 도제식의 어떤 그 젊은 사제가 들어오면 또 그 사람한테 가르치고 또 그 사람이 조금 더 재능 있는 사람이면 또 자기 스승한테 배운 방법을 가지고 또 더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발전을 해나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트라피스트 수도원들이 아직까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도원에서 인증을 해주는 그런 술들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인증을 해주냐 하면은 조건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술을 생산할 때 생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도원 경내에 있어야 한다. 그 다음에 이 술을 생산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수도회 소속의 수도사가 직접 참여를 하든지 아니면 감독을 하든지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전통적인 방법이 계속 지켜져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술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윤이 최소한의 그 시설 유지를 위한 부분 그리고 여기 시설 이 생산 과정에 참여했던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급여 이런 급여를 빼놓고는 이런 것들이 수도회로 돌아와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 이제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엄격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술이 전 세계에 한 10가지 정도가 있는 거고 그중에서 대부분은 절대 다수는 벨기에에 있는 수도원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고려 시대 때도 요런 트라피스트 맥주와 비견되는 그런 사원의 술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 시대 때 일단은 굉장히 좀 특이할 만한 사건이 뭐냐면은 고려 시대 때 와서야 비로소 우리나라에서 이제 화폐 경제가 정착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화폐가 결국 조선시대 때까지 와서도 정착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고려시대 때 화폐, 조선시대 때 화폐가 있습니다만은 조선시대에 와서도 화폐가 쓰이는 동시에 그런 어떤 현물,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포목이라든지 이런 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화폐 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계속해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모두 화폐로 그냥 다 대체되는 그런 단계까지 경제가 발전을 못했던 거죠. 이것은 이제 아무래도 이 교통이 많이 발달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폐라는 것이 동일 지역에서 어떤 아까 그 동일한 가치를 어딜 가든지 보장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보장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여전히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현물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많이 쓰였던 건데 어쨌든 고려 시대 때 들어오면은 야 그 돈이라는 걸 사용하면은 그렇게 좋다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슬슬 좀 현물 경제에서 벗어나서 그러니까 지금 마치 우리가 약간 뭐 크레딧 카드나 아니면 이제 비트코인 야 그걸 그렇게 좋다며 근데 그것만 가지고 뭐 전체 다 어떤 경제를 대체하기에는 뭐 이런저런 제한 요소들이 있지 않아 이제 이런 말들을 하는 그런 기분으로 이때는 돈이라는 걸 쓰면은 그렇게 편리하다던데 돈을 좀 많이 유통시켜 보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이때 예,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고려 성종 때 보면 이제 10세기죠. 10세기에 들어와서 개경에 주점이 설치가 됩니다. 주점. 6개의 주점이 설치가 됐다고 하는데 성례집, 낙빈집, 네, 연령집, 영액집, 옥장집. 집은 이제 제가 계속 붙인 겁니다. 옥장집, 희빈집 뭐 이제 이런 주점들이 정부 주도로 약간은 그 해외에 있는 북한 식당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정부가 주도가 돼가지고 어떤 식당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래서 요거를 송나라의 고급 주점을 본따 가지고 만들었던 그 숙식과 유흥을 겸하는 시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 이제 우리는 화폐를 환영합니다. 아 그래서 더 이상 이런 걸 소비하기 위해서 쌀을 짊어지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뭐 포목을 이렇게 수레로 싣고 다니거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우리는 현금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약간 지금 관점에서는 우리는 비트코인으로 결제해드립니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이런 그 최신식의 어떤 경제 그 그런 소비 패턴, 지불 수단 이런 것들을 진작을 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로 만들어졌던 그런 술집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이제 왜 술집을 그런 어떤 아이템으로 삼았느냐. 술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누구나 소비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의 어떤 최신 소비 유행을 또 반영하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에 굉장히 그 좀 난다긴다 하는 사람들 그리고 개경에 난다긴다 하는 이런 좀 신흥 부자들이 좀 이런 또 새로운 문물을 좀 많이 활용해 주지 않을까 참여해 주지 않을까 이런 어떤 새로운 경제 시스템에 좀 선두주자가 되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안고 이것을 이제 만들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이라는 게 뭐 항상 굉장히 인기 있는 소비 품목이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원들이 또 이 비즈니스에 이제 뛰어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고려도 마찬가지였겠죠. 고려도 절에서 술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근데 스님들은 술을 못 먹지 않나? 라고 또 생각을 또 하실 테지만 뭐 어디 사람 사는 게 그렇습니까? 지금도 우리 또 네, 대형 종단의 스님들도 또 곡차라는 이름으로 술을 많이 음용을 하고 계시고 또 이것이 어떤 수행의 과정에서 특히나 이제 예전에는 사찰이 난방 같은 게 잘 안 됐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겨울철에 이제 몸을 좀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예불을 하기 전에 몸을 따뜻이 덮이는 그런 용도로도 이 곡차라는 이름으로 아름아름 또 술이 활용이 됐었고 그래서 절에서 직접 술을 만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고려 때 이 또 사원들이 굉장히 그 이제 밝았거든요. 사원들이. 그래서 그 사원들이 따로 노비를 두고 전답을 두고 그런 생산 활동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사원에서 직접 술을 만들어서 이런 개경의 여러 가지 술집들에 또 납품을 하기도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사원에서 이제 술 만드는 것들은 이제 조선 시대로 넘어오면서 점점 없어지는데 근데 이제 술 만드는 것보다 더 오래 살아남았던 게 사실은 뭐냐면은 누룩이에요. 그래서 사원에서 누룩을 빚어가지고 그것을 어떤 사원의 그 소득 수단으로도 이용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요거가 이 전통이 가장 지금까지 많이 이어진 게 뭐냐면 여러분 금정산성 막걸리라고 아시죠? 네, 이 금정산성 막걸리가 부산의 그 금정산 인근에 옛날부터 그 누룩을 판매하는 곳들이 많았는데 그 누룩을 판매하는 곳들은 사실은 사찰에서 만든 누룩을 판매하는 곳들이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 사원에서 불교 사원에서 만드는 그런 누룩들이 옛날부터 굉장히 고급 누룩들이 많았고 또 굉장히 품질이 안정된 그런 누룩들이 많았던 거죠. 그래서 이게 조선시대까지 조선 후기까지도 그리고 이제 일제시대를 거치고 이게 이제 그 조계종 정화운동 뭐 이제 그런 거를 하게 되면서 야 절에서 무슨 자꾸 그 돈을 벌려고 하냐 그리고 이제 절에서 무슨 술이야 이러면서 조계종 정화운동의 일환으로 이런 이제 술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때까지 아주 끈질기게 뿌리 깊게 이게 남아 있었다라는 것들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려시대 때는 처음으로 어떤 주점이 정부 주도로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제 사원에서 만든 그런 술들을 판매를 했다. 그래서 어떤 고려시대 때도 트라피스트 맥주와 마찬가지로 그런 이제 사원의 어떤 품질을 담은 사원과 그 정부의 그 인증을 받은 이제 그런 술들이 있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아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술 문화에서 우리가 하나 또 빠뜨릴 수 없는 게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의 사기. 그러니까 지금은 군대에서 직접 술을 그 병사들한테 배급하는 게 우리나라의 일반 사병한테는 없죠. 일반 사병한테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장교로 군복무를 했거든요. 제가 제일 기다려지던 것 중에 하나가 분기별로 이 티켓이 나와요. 그 PX를 이용할 수 있는 그 티켓이 나오는데 이 티켓이 그러니까 아예 돈을 아예 안 내고 사는 그런 교환권은 아닌데 뭐냐면은 굉장히 염가에 제공되는 맥주와 양주를 살 수 있는 그 쿠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때 돈으로도 뭐 패스포트 이런 양주들이 굉장히 저렴하게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반쯤은 국가에서 이 군복무를 하는 장기복무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간부들을 위해서 이런 술을 공급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도 그 군납이라고 쓰여져 있는 술들은 별도로 관리가 되고 그것들은 굉장히 염가에 군부대 그 공급이 된 거기 때문에 그게 민간에 흘러나오게 되면은 큰 또 이게 범죄로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튼 그래서 군인의 사기와 술은 또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고려시대 때 어떤 게 있었냐면은 별주색이라는 관청이 있었어요. 별주색. 별주색이 뭐냐면은 군인들에게 술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치되었던 그런 관서입니다. 그래서 요게 특히나 요동 정벌을 위해서 이제 군인들이 막 이제 집결을 하고 있었잖아요. 징집이 되고 있었잖아요. 그런 요동 정벌을 위해서 지금 새롭게 징집된 그런 병사들에게 어떤 고무를 시키기 위해서 술을 그러면 안정적으로 좀 공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생산하는 것만 가지고는 요게 당연히 그 어떤 수량의 한계가 있었을 테니까 민간에서 만든 술을 우리가 쉽게 말해서 조달을 해가지고 요 병사들에게 공급을 하자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관청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고려군을 위한 PX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는데 그래서 이때 이제 보면은 별주색뿐만 아니라 별안색, 점우색 이제 이 색이 어떤 뭐 지금으로 치면 이제 청에 해당하는 그런 그 관청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별안색은 말을 준비하기 위한 이제 조달청. 그다음에 이제 점우색은 또 소를 모으기 위한 그런 조달하기 위한 그런 관청이었는데 이것과 함께 별주색이 생겼던 거죠. 별주색. 그래서 이제 고려 말기에 요동 정벌을 위해서 이제 군인들에게 술을 공급하기 위해서 별주색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과거 사료를 통해서 살펴보면은 서양 군대가 술을 대하는 태도와 그다음에 우리나라 군대, 동양 군대가 술을 대하는 태도가 약간 달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나 술을 사기 진작 또는 포상 차원에서 병사들한테 공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병사들이 굉장히 고생하고 있다 그러면은 특별히 술을 공급해 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사기가 떨어졌다 그랬을 때 이제 임금이 술을 이제 하사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었는 반면에 서양의 경우에는 아예 급료에 급여에 술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런 것들은 비교적 그 근대까지도 이어져가지고 여러분 그 그로기 상태라는 말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그로기 상태. 그로기 상태라는 게 그로그를 먹은 상태다. 이제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권투에서 이렇게 펀치를 퍽 맞고 나면은 막 이렇게 막 막 눈앞이 빙빙 돌면서 막 다리가 풀리고 이제 이런 걸 그로기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로그를 먹은 상태라는 건데 그로그는 또 뭐냐? 영국의 예전에 그 제독 중에 그 영국 그 해군의 장군이죠. 그 분들 중에 그로그라는 이름 별명으로 불리던 어떤 장성이 있었대요. 그 그로그는 이제 방수 코트의 이름인데 늘 그 코트를 입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별명처럼 그 사람을 이제 그로그라고 불렀던 건데 그 사람이 취했던 또 그 정책이 뭐였냐면은 수병들한테 매일 럼주가 지급이 됐었답니다. 배에서. 근데 이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배급이 됐었던 건데 그러면은 이제 조금씩 그 밥에 곁들여서 식사에 곁들여서 이걸 먹고 좀 몸을 이렇게 훈훈하게 하라고 이렇게 배급이 되는 건데 원칙은 이게 나오면 그 자리에서 다 마셔야 돼요. 근데 뭐 어디 병사들이 그렇게 이제 규칙대로만 행동합니까? 그러니까 이들 중에는 이거를 어딘가 이렇게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이만큼 모인 거를 한 번에 쫙 마시고 야 뭐 어 갑판장 나오라 그래 야 뭐 선장 나오라 그래 뭐 이제 이러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영국군에서는 이제 채찍질로 다스렸거든요. 야, 그래서 이걸 좀 줄여야겠다. 이 문제를 그 병사들의 음주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이 그로그 제독이 뭘 했냐면은 앞으로는 일단 그 술의 공급량을 줄인 다음에 술의 공급량을 줄이고 이것을 물을 타서 줘라. 1대1로 물을 타서 줘라. 그래가지고 병사들이 굉장히 열받아 했다고 해요. 근데 어쨌든 물탄 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그는 병사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였고 그래서 그 그로그를 또 예전의 취기를 느끼기 위해서는 더 많이 마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그래서 그걸 마시면 이렇게 다이가 풀리는 수병들이 있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해롱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아, 저 친구는 꼭 영국 해군에서 그로그를 많이 마시는 수병처럼 보이는구만 해서 이제 그로기한 상태다라는 이제 표현이 그렇게 생기게 된 건데 어쨌든 그 정도로 굉장히 근세 때까지 19세기 얘기거든요, 이게. 근데 19세기 때 비로소 이제 영국군에서 그런 이제 술에 대한 어떤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마침내 이제 술이 아예 없어지거든요. 그 병사들 배급하는 데서. 근데 이제 유럽의 군대에서는 신성 로마 제국 이전부터 용병 군대에 아예 술을 급여로서 지급했던 그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맥주를 아예 그 급여로서 매일같이 이렇게 지급했던 그런 기록이 있는데 이게 이제 이유가 좀 있는 거죠. 일단은 이 유럽의 경우에는 워낙에 그 토양에 석회질이 많아가지고 그냥 물을 떠먹을 수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거에 비교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산에서 보면은 산이 석회암질로 된 산은 거의 없고요. 우리는 산 그러면은 화강암이죠, 화강암. 그러니까 이 화강암이다 보니까 빗물이 이렇게 스며들면은 여과가 기가 막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산에서 이렇게 솟아 나오는 물, 약수터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약수에서는 별도로 정화를 거치지 않은 그런 물들을 사람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거기에 뭔가 미네랄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렇게 막 드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도 좀 그런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서양에 비해서 그 물은 못 먹을 물이야. 이런 게 많이 없었던 거죠. 근데 서양은 특수한 경우를 빼놓고는 뭔가 지상에 있는 물을 그냥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식수를 대체할 수 있는 음료로서 맥주가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맥주라는 것은 일단 그 만드는 과정에서 일단 석회질 분이 한번 이렇게 침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지금같이 막 5도, 뭐 7도 이런 강한 맥주가 아니라 끽해야 뭐 한 2도, 3도 정도 되는 그런 맥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코올 기운이 있기 때문에 미생물의 번식이 조금 저해를 받죠.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알코올 도수도 지금의 맥주에 비해서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좀 마셔도 뭔가 이렇게 전투에 확 갑자기 지장을 받을 정도 그런 건 아니니까 그냥 꾸준히 음용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식수를 대체하는 그런 음료로서 맥주가 굉장히 중요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당시의 맥주의 경우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맑은 라거 맥주가 나온 거는 19세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오히려 우리의 막걸리에 가까운 또는 막걸리보다도 더 좀 진한 그런 곤죽에 가까운 그런 맥주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그것들을 서양에서는 이제 액체 빵이라는 별명으로 불렀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우리도 왜 그 일하다 보면은 이제 아 새참 시간이네 그러면은 막걸리가 빠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걸리가 약간 그 안에 전분질이 좀 들어있다 보니까 좀 이렇게 배를 부르게 해주고 좀 식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주잖아요. 포만감 같은 것도 주잖아요. 그래서 서양도 마찬가지로 이 군대에 있어서 보리 맥주의 경우에는 탄수화물과 미량 영양소를 제공하는 그런 액체 빵으로서 역할도 했다. 네, 그래서 이 군대에 있어서 이런 그 용병 대장의 아주 훌륭한 자질 중에 하나가 급여를 제때 챙겨주는 거. 그 급여 중에서도 또 이런 술 같은 거를 잘 챙겨주는 용병 대장이 아주 훌륭한 용병 대장이었다라는 그런 이제 기록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고려 시대 때 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 우리 술에서의 일대 사건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증류주의 역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술에서의 증류주, 그러니까 이제 술을 아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그러면은 증류주가 있겠고 그 다음에 양조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술은 처음에 이제 시작됐을 때는 다 양조주 상태에서 시작이 됐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자꾸 이제 개념어를 여러 번 이야기를 하니까 이걸 이제 한번 싹 한번 우리가 정리를 언제 할 건데 표를 두고서 우리가 정리를 할 건데요. 일단 술의 재료로 나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과실주와 그 다음에 곡물, 곡주, 제가 이제 이걸 나눠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과실주가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곡주가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이제 과실주나 뭐 곡주나 뭐 벌꿀주나 모두 처음에 이제 미생물의 작용으로 만들어지는 술이면 이거는 양조주 또는 발효주예요. 그래서 알코올 발효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당분에 효모라는 미생물이 붙어서 그 당분을 분해해가지고 이산화탄소와 알코올로 만드는 과정. 요걸 통해서 일어난 요걸 통해서 만들어진 식용 에탄올을 우리가 섭취하는 이것을 우리가 발효주 또는 양조주라고 하죠. 근데 이것은 몇 도를 넘을 수 없다. 20도가 한계라고 했죠. 왜냐하면 20도가 넘어버리면 이걸 만드는 작용을 하는 효모라는 미생물이 자기들이 만들어낸 그 알코올에 의해서 산업재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모두 사멸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알코올이 높아지지 않는데 이것을 깨기 위해서는 이 양조주 안에 있는 알코올만 우리가 가열을 하게 되면은 물이 끓는 것은 100도인데 식용 에탄올은 이 안에 이제 이 양조주 안에 들어있는 식용 에탄올은 78.3도가 되면 먼저 끓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끓어서 싹 올라올 때 이것을 공중에서 낚아채가지고 다시 식히면 액체가 되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마시게 되면 이거를 증류주 또는 뭐 우리 이름으로 이제 소주 이제 이런 이름으로 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조주와 증류주의 관계에 대응하는 술들은 전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우리는 막걸리 또는 청주가 있고 이것을 증류하면 소주가 되죠. 서양에는 맥주가 있는데 이것을 증류하면은 위스키가 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맑은 보리 증류주를 나무통 안에 넣어가지고 숙성을 시키게 되면 이제 그게 위스키가 되는 거죠. 정확히는. 그리고 과일로 만드는 술은 뭐 와인 같은 이제 술이 있을 것이고 이 와인을 증류를 하게 되면은 뭐 오드비라는 이제 프랑스 술은 이제 투명한 술이 있거든요. 이 오드비를 나무통 안에 넣어가지고 숙성을 시키게 되면은 그걸 이제 꼬냑이라고 부르죠. 특별히 이제 그 꼬냑 지역에서 만든 이런 나무통 숙성된 와인 증류주 요걸 이제 꼬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아르마냑 지역에서 만들면 아르마냑이라고 하고요. 요걸 좀 더 통칭하는 이름은 이제 브랜디라고 부르죠. 브랜디. 브랜디는 burned wine이라는 뜻의 그 브란데 와인이라는 네덜란드어에서 왔습니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나중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음에 그 지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던 그런 뭐 당질 재료 그러니까 뭐 이제 유럽은 포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뭐 러시아 지역 뭐 이런 데는 뭐 감자 뭐 이제 이런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쌀이 되겠죠. 이런 걸 가지고 뭐 이제 유럽도 이제 북쪽 유럽 북유럽 같은 경우에 이제 보리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양조주를 만들고 그게 나중에 어떤 기술의 발전에 의해서 이걸 이제 끓여가지고 증류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이 전 세계에서 계속 반복이 됐던 건데 지역별로 우리나라에 그 증류주를 만드는 방법이 들어오게 된 게 바로 고려시대입니다. 고려시대. 그래서 고려시대 때 이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 고려 우왕이면 고려에서도 거의 뭐 마지막 왕이죠. 우왕, 창왕 그 다음에 이렇게 끝나나요? 고려가? 네. 어쨌든 고려 말기에 고려 우왕이 1375년에 금주령을 내려요. 근데 그 금주령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여 소주 금 금수 갑필 금옥 기혈 등물 일체 금단 일개 금단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 소주가 맨 앞에 나와요. 그러니까 소주처럼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뭐 비단이나 아주 그 금옥 기혈은 뭐냐면은 이제 아주 값비싼 그릇 같은 것들 이거를 대표하는 게 소주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싹 금지해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지금 나라의 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 뭐 흉년도 들고 했으니 사치하지 마. 사치하는데 사치품을 쓰지 마. 그 사치품의 예시로 들었던 게 비단이 있고 그 다음에 호사스러운 그릇이 있고 그것보다도 먼저 맨 처음 얘기를 한 게 소주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소주가 어떤 사회 문제가 됐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주가 이 정도로 사회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때 막 소주가 들어왔는데 바로 사회 문제가 됐었겠어요? 그 정도로 사회에 만연해 있었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고려 우왕 때가 이제 이 금주령이 내려진 게 1375년인데 이때보다도 최소한 한 세대면 30년 아니면 한 두 세대 60년 뭐 이제 그 정도를 거슬러 올라가서 소주가 들어왔다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주를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들은 누구였고 그 시기는 언제였느냐? 그걸 전해준 사람들이 바로 이 무시무시하게 생긴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로 누구죠? 몽골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몽골과 우리가 어떤 걸 했습니까? 여몽전쟁이라는 걸 겪었죠. 여몽전쟁. 이 여몽전쟁 때문에 고려 이제 후기가 시작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이 여몽전쟁을 통해서 당시에 어떤 고려가 가지고 있던 그런 정치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체되는 과정을 또 겪게 되고 이 고려 무신정권이 결국에는 이제 뭐 고려가 완전히 몽골에 항복하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면서 뭐 어찌 보면 이제 민중이 굉장히 그 괴로움을 겪을 동안 그냥 강화도에 들어가가지고 왕을 그 끼고서는 그냥 농성만 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 국토가 굉장히 피폐됐었고 몽골군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또 죽고 다치고 전 국토가 이렇게 유린됐던 건데 어쨌든 이게 이제 안정화되고 나서는 우리가 몽골과 화친 조약을 맺고 강화 조약을 맺고 그래도 완전히 몽골에 우리가 그 이 식민지가 몽골에서 그냥 바로 자신들의 어떤 그 왕자나 왕을 뭐 이렇게 파견해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식민지가 된 게 아니라 고려의 왕이 일단 어릴 때 왕자 신분으로 그 원나라 조정에 간다. 그래서 원나라에서 몽골 왕자들과 함께 큰다. 그러면서 이제 성년이 됐을 때 몽골 공주랑 결혼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개경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제 즉위를 한다. 이 시스템을 만든 거죠. 그래서 몽골 황실, 원나라 황실에 우리가 이제 부마 국가가 된 거죠. 사위 국가가 된 거죠. 이러면서 당연히 그 고려의 이 조정에는 그러니까 개경에는 항상 몽골 사람들이 머물렀겠죠. 일단 공주가 데리고 온 자신의 어떤 측근들 그리고 이제 자신을 그 보필해야 되는 그런 측근 그런 뭐 무사도 있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숙수도 있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리사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당시 어떤 몽골 최고 수준의 요리사들이 항상 상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이 개경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술 만드는 기술도 알고 있었겠죠. 그 중에서도 몽골이 얼마 전에 바그다드 쪽으로 이제 진군을 하면서 습득하게 된 당시로서는 굉장히 최신 기술이었던 그런 술을 증류하는 기술도 우리 조상들이 배우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우리의 소주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문헌을 통해서 또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떤 문헌을 통해서 나타나는지는 또 다른 시간에 우리가 제대로 한번 또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다른 시간에 우리가 과거에 그러면은 인류는 그럼 증류주는 또 언제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했는지 증류법을 알게 된 것은 언제인지 그리고 이 증류법이 어떻게 또 정리가 되게 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면서 또 몽골 사람들이 배우게 되고 우리도 몽골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또 다른 시간에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뭐 요 정도에서 이제 내용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보니까 제가 뭐 질의응답 같은 거 없이 좀 급하게 마감을 했던 그런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댓글을 통해서 지난 두 번의 강의에 있어서 좀 궁금하셨던 부분은 없는지 또 그 외에 또 어떤 궁금증들을 갖고 계신지 그런 것들을 뭐 질의응답을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시간을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채팅창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장시간 이렇게 계속 카메라를 보고 떠드니까 일단 목이 좀 마른데 일단 물을 좀 마시도록 할게요. 자, 이게 어쨌든 계속 일방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다 보니까 강의라는 게 또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의 표정을 보고 뭔가 제가 이렇게 말한 게 잘 전달됐는지 그런 기색도 살펴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끄덕끄덕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기운을 얻어가지고 하기도 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뭐 굉장히 편리하게 또 여러분들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또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진행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제대로 전달이 되고 있는 건지 과연 이제 어디까지 따라오고 계신 건지 그런 여러 가지가 또 이제 궁금해지는 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좀 답답한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좀 참여를 해주시면은 약간 쌍방향 소통을 하면서 좀 더 재밌게 좀 이야기를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질문을 좀 안 해주고 계신데 네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은 네 제가 여러분들의 그 채팅을 좀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오늘은 좀 그 진행한 내용 자체가 굉장히 좀 느리게 뜨고 있는 것 같네요. 뭔가 중간에 렉이 걸렸던 것 같기도 하고. 네. 네. 여튼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서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우리나라에서 소주가 유명한 지역이다 그러면은 세 지역을 보통 많이 꼽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개경이 굉장히 개성 소주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도 소주가 유명한 지역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남한에서는 뭐니 뭐니 해도 안동이 굉장히 또 소주가 유명한 지역인데 이 세 지역이 몽골과 어느 정도는 다 연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개경은 개성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고려의 수도였죠. 고려의 수도다 보니까 고려 때 몽골과 고려의 외교 관계를 위해서 또 그 몽골 공주를 위해서 개성에 머무르던 개경에 머무르던 그런 몽골 사람들이 계속 있었던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요리를 하던 굉장히 당시로서는 높은 수준의 요리 기술 그리고 양조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또 개경에 머무르다 보니까 여기를 통해서 우리 소주 기술이 또 뿌리를 내리게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도에는 또 뭐가 있었죠? 제주도에는 말 목장이 있었죠. 네, 이제 몽골 군대를 위해서 말을 키우던 그런 대규모 목장이 있었고 그래서 여기에 그 목장을 감독하기 위한 다루가치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자급자족하면서 먹고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계속 꼼지락꼼지락 뭘 만드니까 또 이제 제주 분들이 이제 궁금해했을 거고, 그러니까 지금 거기서 이렇게 끓으면서 이렇게 방울방울 떨어지는 거는 뭐수과?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몽골에 또 소주 만드는 과정이 제주 분들한테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 제주도에서 지금 만들고 있는 술 중에 이제 고소리 술이라고 있죠. 그래서 그 고소리가 제주도 방언인데 요게 이제 술 내리는 그 소주꼬리를 제주 방언으로 고소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소리로 만드는 고소리 술. 요게 이제 제주 그 무형문화재이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안동에는 다른 시간에 또 좀 자세히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동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나중에 이제 고려랑 몽골이랑 손잡고 일본을 쳐들어가요. 근데 이제 일본을 쳐들어갈 때 그 원정군은 지금의 마산 지역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하포에서 출발을 했는데 근데 이제 이들이 어쨌든 마산까지 쭉 이제 행군을 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행군을 해갈 때 고려 왕과 그다음에 그 몽골 공주가 그냥 개성에서 이렇게 잘 다녀와 뭐 이러기에는 조금 좀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래도 이제 굉장히 큰 국가적인 사업인데 뭔가 나중에 그 몽골 그 원나라 황제의 귀에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이제 배웅을 나갑니다. 배웅을. 그래서 이것을 이제 당시 용어로는 행궁을 나갔다고 하는데 그래서 행궁을 어디까지 나가느냐 안동까지 나가요. 그래서 안동에다가 행궁을 설치를 하고 이제 행궁은 일종의 그 왕실 출장소죠. 왕실 출장소. 그걸 설치를 하고 이들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머물러요. 이제 그러는 과정에서 또 상당 기간 동안 오랜 동안 안동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때 또 술 만드는 기술이 안동에 좀 전례가 됐던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 게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술을 만들던 그런 뭐 여염집들이 많았죠. 그런 게 쭉 이어지다 보니까 일제 시대 때 여기에 그 제비원 소주라고 해서 일제 시대가 되면 이제 희석식 소주 만드는 기술도 전래가 되거든요, 일본에서. 그러면서 굉장히 인기 있었던 그런 증류식 그리고 희석식 소주 브랜드가 이 안동에 본부를 두고 있었어요. 거길 이제 제비원 소주라 그랬는데 지금은 명맥이 끊겼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또 한번 또 탄력을 받으면서 지금까지도 안동 그러면은 이제 소주의 대명사 같은 지역으로 네. 인식이 되고 있죠. 네. 자, 뭐 좀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기를 제가 기다렸는데 뭐 제가 강의를 너무 잘해서 그런 건지 너무 잘 이해가 되셔서 그런 건지 아직은 뭐 질문을 안 올려주고 계시네요. 네, 이럴 때 살짝 좀 뻘쭘함이 느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고요. 네, 자 그러면은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이제 그러면은 오늘 예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이슬람 시대에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에서 시작된 그런 증류 기술. 그러니까 이슬람 제국에서 시작됐다고 말하기는 좀 어폐가 있고 이슬람 제국에서 집대성되고 더욱더 정교하게 다듬어진 그런 증류 기술이 어떻게 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됐나. 그 아까 제가 그 보여드린 그 아락이라는 이름이 퍼져나간 그 지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런 과정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일어나게 됐나 이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미있는 이 소주로드 이야기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없이 반복된 일상에 나른한 하루가 지겨워 내 마음은 훌쩍 떠나고 싶은데